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사회사목국 부국장 손민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안 갚음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이기에 받아들이지만 과연 이 가르침을 내가 정말 따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성인 성녀 정도는 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인 성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따라지 않아도 돼. 나는 이 가르침을 잘 따를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실천으로 옮겨보아야 합니다. 설사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어긋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의 방향만큼은 늘 주님의 가르침을 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침과 관련하여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하십시오. 우리가 복수심에 가득 차 악인에게 맞선다면 우리 역시도 악에 빠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폭력은 폭력으로, 배신은 배신으로, 속임은 속임으로 되갚는다면 우리 역시 악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복수는 우리 마음 안에 보상 심리의 작용일 뿐이지 복수가 우리의 삶을 보다 개선시키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복수심과 원한에 가득 차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간다면 이는 악에 굴복당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느님께 맡기고 복수심으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복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눈에는 눈을 고소한다면 세상에는 장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간디의 이 말처럼 모두가 복수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비록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용서와 화해, 자비와 사랑이 이 세상을 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굴복시키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원한과 복수심에 벗어나 보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모 발현지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프랑스 파리의 리드박, 라셀레트, 루르드, 봉맹, 아일랜드의 노, 포르투갈의 파티마, 벨기에의 보렌과 바니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목격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아직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순례자가 많아진 크로아티아의 메주구리에도 아직까지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5년 시작된 우리나라 나주의 성모 발현 역시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건은 광주 대교구장께서 면밀히 조사를 한 후 교도권의 이름으로 참된 계시로 보지 않고 나주 성모 발현과 관계되는 일체의 신심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낸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천지 차이. 자주 걷는 산책길 옆 작년부터 거의 1년째 새로운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올여름 완공된 교회는 꽤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어느 날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걷다 우연히 그 교회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청년부 예배 시간을 보니 주일 오후 1시였다. 성당 미사 시간과 겹치지 않아 내가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였다.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미사 참석률이 줄어들어 고민하고 있던 터라 그곳 교회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했다. 나는 곧장 교회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근처 성당 신부인데요. 혹시 제가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사무실 직원분께서는 내게 잠시 앉아 기다리라고 한 다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깔끔한 옷차림에 젊어 보이는 남성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가 내게 말했다. 자신이 이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인데 잠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자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새로 지어진 교회의 깔끔한 카페테리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목사님이라는 분과의 생애 첫 만남이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 보는 내게도 굉장히 친절하셨다.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는 내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새로 지어진 교회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셨다. 사실 나는 우리나라 목사라는 집단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한 내용이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난 목사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평범하고 인심 좋은 목사님. 많은 이가 바라는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에 가까운 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채널을 통해 접하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 확정짓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나는 감사의 의미로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다. 그리고 주일 청년 예배에 참석해보았으며 며칠 후엔 목사님과 점심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자. 겪어보지 않고 확언하지 말자.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되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아끼자.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간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다.
준비합니다. 다양한 미사곡 중에서 오늘 준비한 미사곡은 미사곡 제11번입니다. 이 미사곡에 있는 자비송인 퀴리에인데요. 이 퀴리에가 또 영화죠. 종교 영화 바랍바라는 이름의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는 유명한 성률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안젤리카 합창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의 실황연주음반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미사곡 중 오늘은 미사곡 제11번에 있는 퀴리에 자비송 감상해 보셨습니다. 종교 영화 바랍바라는 이름의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유명한 선율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안젤리카 합창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의 실황 연주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모차르트 작품인데요. 다 단조 미사곡 작품으로 427번 일명 대미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곡에 있는 자비송을 솔리스트들과 함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엘즈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의 이성적 대응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희년 아련 행사에서 현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본다면서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책임감과 이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호 존중과 진전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정의, 형제의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존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위한 대의를 지지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며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해법을 찾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발의한 규제 기준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이 법안이 뉴질랜드의 입법 과정에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오랜 개혁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등 책임 있는 입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테트리티 오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중립적인 거버넌스 개선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 측은 마오리의 권리와 조약 의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의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위험하다고 규정하며 과거 논란이 됐던 조약 원칙 법안과 유사하고 마오리 관련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앤드류 게디스 교수와 카민 존스 교수 등은 이 법안이 액트당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입법체계에 고정시켜 테트리티의 법적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마오리와의 실질적인 협의 부족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이 법안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조약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추가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대표는 이 법안이 책임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취지가 왜곡돼 오해를 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첫 방문에서 럭슨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양국 간 무역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태즈만해 실사격 훈련과 국제도와의 협약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럭슨 총리는 갈등보다는 경제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뒤에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와 국방 예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행보입니다. 한편 럭슨 정부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할 국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도박 규제를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민간 병원을 활용해 총 1만 579건의 선택 수술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9,600건 이상이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개발 협약 추진에 있습니다. 그러나 웰링턴과 캔터베리 등 일부 지역 의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첫 지역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과 유가가 급등한 반면 주식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제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질랜드의 5월 물가지표와 2025년 1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가 예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0.7%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유제품 경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무역 갈등이 주요 비공식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으나 대부분 현 수준 유지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3,430, 유가는 배럴당 $73 수준이며 뉴질랜드 달러는 미화 60.2센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5,794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2024년 중반에 매우 심각한 계절성 독감에 걸렸으나 현재는 일부 치료적 저금리의 도움으로 확실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3월 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제의 최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 업데이트는 지난해 말 시작된 회복세가 계속되고 아마도 확대되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경제는 지난해 중반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2024년 6월 분기와 9월 분기 모두 1.1%의 연속적인 GDP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최근까지 주요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7월 9일 다음 검토 시점에 또 다른 OCR 인하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주요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제조업과 도매무역 지표 등 이른바 핵심 부분 지표의 예상보다 강한 결과에 따라 3월 분기 국내 총생산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12월 분기 GDP 0.7% 상승은 분명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3월 분기 수치도 0.7% 상승이나 그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0.44%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망은 5월 28일에 발표된 중앙은행의 최신 통화정책 보고서에 포함됐으며 가장 최근의 GDP 관련 부분적 경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습니다. 연립정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해밀턴, 타우랑가, 웰링턴의 중밀도 주거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당이 2023년 총선 전 MDRS의 중밀도 주거 기준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입장과 상반됩니다. 당시 국민당은 지방정부가 30년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면 MDRS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MDRS를 철회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계획체계 도입 전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존 계획 철회는 실익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새 도시는 대부분 지역에서 중밀도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만 예외적으로 자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애니버서리 위켄드 홍수 이후 중단된 미완성 주택 계획인 PC78 계획을 철회하고 시티레일 링크와 같은 교통중심지 중심으로 고층주택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운트 이든, 킹슬랜드, 모닝사이드 지역이 역사적 고려 사항을 무시하고 여기서 10분 이내 도보거리 내 모든 지역에 최소 6층 이상의 건물을 허용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도 MDRS 요소를 철회하는 대신 30년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자원관리법을 개편 중이며 각 지자체 계획을 폐지하고 광역계획 체계로 전환해 주택 및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소매업체와 통신사 12곳의 대표들이 매장 내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뉴월드와 패켓 앱의 시범 운영을 신중히 승인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리테일 엔젯을 통해 발표된 동동성명은 근로자와 고객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기술 사용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모범 사례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기업에는 브리스코스, 레벨스포트, 마이터텐, 파머스, 더 웨어하우스, 푸드스타프, 우럴스, 원 엔젯, 스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이클 웹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승인으로 FRT의 일반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인식의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스타프 노스 아일랜드의 추정에 따르면 FRT로 인해 연간 약 900명이 오인식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오리 참조 패널은 이 기술이 슈퍼마켓 접근성을 제한하고 감시 사회를 초월해야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테일 엔젯은 FRT가 매장 전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 단 한 장의 사진만 촬영하며 관심 목록 외의 고객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호주와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인공지능 석사 과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책임지는 토마스 라콘 박사에 따르면 작년 30명 수준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약 1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 학생 대부분은 이공계 전공자지만 일부는 다른 분야 전공자 또는 현재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경력 개발을 위해 AI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AI 관련 학위와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클랜드 대학교의 석사 과정은 기술 학습뿐 아니라 윤리, 학술, 연구, 산업 내 AI 응용 등을 포함합니다. 라콘 박사는 AI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졸업생들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알고리즘 개발자, 특정 산업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후 대체로 맑겠으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꼽아온 주제는 바로 후회라는 주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과거의 기억이 내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순간에 대해 성찰하려고 합니다. 성서 구절은 이사야 예언서 3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함께 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리 먼저 성서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체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5절까지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사실 6절하고 8절이 이어지면서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주님의 그 말씀 신탁 내용이 덧붙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들었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할 주제인 후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힘을 얻게 되는 때, 후회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미 지나간 일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일이나 그리고 그 했던 일의 결과가 현재에 다시 돌아와서 나와 마주할 때에 그렇게 기억이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뒤늦게 반성하거나 아쉬워할 때 우리가 가진 기억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후회라고 말하는 이 순간은 보통 기억을 통해서 나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이루지 못했던 성취들을 점검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한 감정과 함께 후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또 후회는 기분 좋은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말 안에 내가 했어야 했을 일과 내가 냈어야 할 용기 그리고 이루기를 바랬었던 열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후회는 과거의 기억이 힘을 얻게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품었던 지향과 노력, 이루지 못한 결과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반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후회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미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도 그 안에 섞여 있고, 또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겸손한 바람과 하느님께 기대는 그런 기댐도 깃들여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과가 후회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 없다면, 다 이루었다고 여긴다면, 오롯이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히즈키야는 이 후회라는 감정,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서는 히즈키야가 슬퍼하면서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즈키야는 왜 통곡하고 있을까요? 성서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통곡하는 건지, 아니면 미처 이루지 못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는 것인지 성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눈물 전에, 그가 통곡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슬피 통곡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두고 보았을 때 참 기도다운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죽음을 미리 알게 된다는 것도 꽤나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당신께서 나의 재앙도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희망하며 슬퍼하고 있긴 하지만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히즈키야는 하느님께 분노하고 있지 않잖아요. 또 기도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누가 하느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를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기도의 내용 또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돌리고 벽을 보고 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히즈키야에 대한 이사야서의 해석이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히즈키야의 기도를 듣고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를 편집한 누군가가 히즈키야 왕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오는 그 6절부터 8절 이야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그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한 이유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리아 제국 때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살아남았었거든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예루살렘 한 성읍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뭐 성서의 편집자들이, 성서의 저자들이 해석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아 주님이라는 그 탄성이 더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히즈키야가 내뱉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아 주님 이러면서 현재에 있는 이 모든 감정과 또 주님께서 마치 내 앞에 당신으로 서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만큼 더 절실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뱉을 수 있었던 기도의 시작은 어쩌면 히즈키야로 나오는 히즈키야가 바쳤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가 평소에 하느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드러내주는 것 같기도 해요. 평상시에 주님과 대면대면 하다가 이런 결정적일 때 주님께 과연 온 마음으로 앞에 계신 것처럼 한탄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의 짧은 상상이기는 하지만 히즈키야가 바쳤다고 하는 이 한숨과 주님의 이름에 대한 외침은 그가 살면서 그분과 함께 맺어온 관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청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나의 선의를 알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나의 정성을 봐주시고 당신이 기억하고 계시는 나의 숨은 노력 또한 다시금 알아봐 달라고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실 후회라기보다는 깊은 믿음의 표시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후회라고 불러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회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회에 대한 성찰, 기억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한 화가에 대한 작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가는 제가 일전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반 고흐입니다. 이 반 고흐가 어떤 화가인지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여기고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반 고흐의 여러 그림 중에서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영원의 문에서 반 고흐 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를 반 고흐는 두 번 그렸어요. 한 번은 색이 칠해지지 않은 형태로 그렸고 한 번은 색이 칠해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면 그 그림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두 번 그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에는 1882년에 첫 번째로 그렸고 그 다음에 삶을 마감하기 몇 달 전에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몇 점 다시 그리면서 이전과는 달리 색을 칠해서 이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을 다시금 그립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로 보이는 곳에 나무 마룻바닥에 나무 의자를 놓고 사선으로 앉아서 파란색의 위아래 옷을 입은 노인이 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의 오른쪽 발 옆에는 장작불이 떼어져 있어서 모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날로 오겠죠. 노인은 신발끈도 풀지 않고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에 불을 쬐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많이 그 숱이 사라졌고 흰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눈에 띄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바로 두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얼굴을 손가락도 미처 다 펴지 못한 상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 틈으로 노인의 하얀 수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하튼 노인의 옷 색깔은 파란색이고 이 파란색 옷은 그 그림의 어느 다른 색깔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 노인의 옷 색깔만이 파란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말까지도 같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두 번째 그린 색깔이 칠해진 이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은 이전에 색이 없이 비슷한 형태의 그렸던 그림을 반복한 그림입니다. 이전에는 색이 입혀져 있지 않았던 그림을 삶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그렸던 그림은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반고은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정신병원을 삶의 말년에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의 옷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그 벽난로의 불, 빨간색, 노란색의 색깔과 좀 대비되는 파란색입니다. 물론 이 파란색이 현실의 기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반 고우가 어둠 그리고 밤을 그릴 때 자주 사용했던 그 파란색을 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노인은 당연히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회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그리고 반 고우가 자주 어둠을 표현하면서 썼던 색을 옷으로 입고 있는 만큼 그 후회라는 어둠에 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반 고우는 삶의 마지막 즈음에 그 한창 힘들 때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마주할지도 모를 그 후회, 아쉬움, 그 절망과 죄책감에 대해 미리 시간을 앞질러서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책이 반 고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 영원의 문에서라는 제목이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림 속의 노인처럼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그의 삶이 온통 후회로 가득 찰 것을 반 고우는 미리부터 두려워하고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후회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성서 본문의 히즈키야처럼 자신의 일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왜 반 고우는 이 삶의 마지막 즈음에 그 몇 년 전에 연필로 그렸던 그림을 다시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을 적에 그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반 고우가 사랑에 빠졌을 때거든요. 1882년에 그는 시엔이라고 자신이 이름을 붙인 거리에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다소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엔이라고 반 고우가 이름 붙인 여인은 어디서 얻었는지 모를 아이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 고우는 이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그녀와 혼인생활을 꿈꾸고 주변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후원하던 이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유일하게 편지를 주고받던 동생 테오와의 관계도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관계는 그 시엔이라고 하는 여인이 반 고우의 곁을 떠나면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반 고우가 시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테오라는 동생한테 남겼던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 고난을 모두 피하면 그녀 생애에 완전히 새로운 한 시기가 열릴 거야. 그녀의 청춘은 무참하게 끝나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녀의 요한의 불은 그 때문에 더욱 생기를 머금게 될 거야. 한여름 폭염이 지난 뒤 나무들이 생기 있게 어린 가지를 새로 뻗어내는 것을 알지 비바람에 시달린 늙은 잎 위를 새로 난 어린 잎이 뒤덮는 거야 라고 동생한테 자신이 사랑한 시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 고우가 시엔을 돌보면서 했던 일은 시엔이 병을 얻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엔을 열심히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 고우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걸까요? 그것보다 저는 더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 고우는 어쩌면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놓쳤었던 이상적인 무언가를 다시금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서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는 그녀였지만 그녀 안에서 고은은 빛나는 무언가를 봤다고 그래서 그녀를 사랑으로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반 고우의 첫 번째 꿈은 목회자였거든요. 개신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반 고우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보리나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그 탄광 쪽에서 목회자를 꿈꾸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고 또 그들을 나중에 기억하면서 그림을 작품을 남기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었던 그가 꿈꾸었던 이상을 다시금 나중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추정인데 어쩌면 시인과의 관계도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항상 반 고우한테는 그 영원,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꽤나 중요했기 때문에 시인이라고 하는 비록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광 지역에서 반 고우가 꿈꿨던 목회자의 꿈은 결국에는 좌절됩니다. 그 교단에서 반 고우가 이제 그 학업적으로 미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목회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그가 가난한 광부들과 함께 있으면서 충만하게 누렸던 그 삶의 이상, 삶의 찬란함을 거꾸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반 고우가 그린 그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을 다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의 첫 번째 그림, 시엔과 있었을 적에 그렸던 그 그림을 삶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그리면서 반 고우는 자신이 이루고자 애썼던 그 이상과 찬란히 빛나던 그 가치들, 열정들, 시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했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다시금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얼굴을 감싸주고 있는 노인이기에 당연히 후회와 어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뒷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로 자신이 꿈꿨던 이상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8년 후에 정신병원을 나가려고 애쓰던 삶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이루고 싶었을 무언가였다고 후회하며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성찰하는 것처럼 그 후회 속에 믿음을 담아내며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 고우는 이전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두려워했다고 미리 앞질러서 두려워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후회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그의 그림을 보며 우리가 결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는 그의 삶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희망하고 구원과 사랑을 꿈꿨고 그 이전에 찬란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 고우가 이 그림 안에서 쓰고 있는 이 파란색을 주로 사용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도 검색해 보시면 밤하늘이 파란색과 검은색이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마치 물속에 물감이 타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색들이 서로 섞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밤하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란 하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그림에서도 파란색은 어둠을 드러내는 색이죠. 그런데 반 고우는 자신의 동생 태호한테 이런 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은 나를 꿈꾸게 하지. 왜 우리는 프랑스 지도 위에 있는 점들과 같이 저 별에 갈 수 없을까? 타라스콘이나 루앙에 가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저 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겠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반 고흐는 이렇게 그 밤하늘의 별을 그리면서 그곳에 가지 못한 현실을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슬픔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슬픔, 이 한계는 당연히 그 별에 가 닿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는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반 고흐가 그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에 의자에 앉아있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노인의 옷을 어둠과 밤하늘과 비슷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에 있을 그 후회를 미리 앞질러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회는 그 이루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기대, 희망도 함께 품고 있잖아요. 반 고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히즈키야의 후회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즈키야는 말씀드렸듯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자로부터 너의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삶의 마지막에 대해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후회와 두려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히즈키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슬피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알려줍니다.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바란 만큼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제 히즈키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히즈키야의 후회를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당연히 받아들여 주시고 좋게 보아주셨습니다. 그의 그 슬픈 통곡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겠죠. 그가 한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15해를 더해주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신탁을 내리십니다. 이 이사야서 그 38장 5절까지 8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하권 20장에도 나옵니다. 뭐 물론 이사야서의 내용의 본문이 조금 더 짧기는 한데 함께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히즈키야가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지만 15해를 더 살고 히즈키야가 삶의 마지막을 대할 때, 마주할 때 그 이전에 슬피 통곡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온전히 다 이루었고 다 떳떳하다, 하느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충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가 삶 안에서 하느님의 그 손길을, 하느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지라도 강렬하게 체험하고 이끄심을 느꼈다는 그 반증이겠죠. 여하튼 히즈키야는 15해를 더 살고 자신의 후회를 마감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무한한 영원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회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히즈키야가 자신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슬피 울며 통곡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더 필요로 했던 시간을 채워주셨다. 거기에서부터 히즈키야의 그 마음과 흡족함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히즈키야는 마지막의 순간에 또다시 하느님께 지금 했던 기도처럼 당신께서 나의 선한 의지와 숨어있는 노력도 다 봐주십시오라는 의도의 기도를 또다시 반복했을 것이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거든요. 나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잘 못 봤었던 나의 노력과 나의 선의를 바로 하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의 믿음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 고흐의 얘기로 돌아가서 똑같은데 반 고흐도 히즈키야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굳이 이전의 기억이 묻어있는 그림을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끄집어낸 것은 자신이 젊었을 적에 찾아 헤맨 하느님께 자신의 순수했던 그 선함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이라고 이름 붙인 그 하느님 앞에서 비록 얼굴을 감추고 후회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걱정하고 반성하고 회한하는 것이겠지만 그 후회라는 그 마음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선함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믿고 희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했을 그때의 그림을 다시 그렸던 것 같아요. 반 고흐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히즈키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15회를 선물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선물로 주셨던 그의 삶에 그가 바라는 삶을 조금 더 덧붙여 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갈망과 그의 후회와 그의 바람까지 또 그의 과거와 현재까지 히즈키야 대신에 선물로서 더 받아들여 주신 것이겠죠. 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즈음에 함께 이 후회라는 주제로 성찰하시고 삶을 하느님께 정향시키시면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로사라는 분께서 이한석 신부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너무 심하면 본인에게도 안 좋으니 너무 휩쓸리면 안 되겠지만 풀리기 힘든 문제는 충분히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끝자리에 4690 쓰시는 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도문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읽고 외우며 바치기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 분심, 후회 그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심이나 후회도 기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딱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러한 분심, 후회라고 이름 붙여질 것도 사실 하느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누가 할례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혼인과 미혼.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이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마이랑에서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무역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립정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해밀턴, 타우랑가, 웰링턴의 중밀도 주거기준 MDRS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영향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의 이성적 대응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희년 아련 행사에서 현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본다면서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책임감과 이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정의의 형제,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존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위한 대의를 지지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며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핵법을 찾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첫 방문에서 럭슨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양국 간 무역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태즈먼해 실사격 훈련과 쿡제도와의 협약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럭슨 총리는 갈등보다는 경제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뒤에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와 국방 예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행보입니다. 한편 럭슨 정부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할 국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도박 규제를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민간 병원을 활용해 총 1만 579건의 선택수술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9,600건 이상이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개발협약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웰링턴과 캔터베리 등 일부 지역의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첫 지역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발의한 규제 기준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이 법안이 뉴질랜드의 입법 과정에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오랜 개혁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등 책임 있는 입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중립적인 거버넌스 개선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측은 마오리의 권리와 조약 의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의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위험하다고 규정하며 과거 논란이 됐던 조약 원칙 법안과 유사하고 마오리 관련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전문가인 앤드류 게디스 교수와 카윙 존스 교수 등은
이 법안이 액트당의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입법체계에 고정시켜 테트리티의 법적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마오리와의 실질적인 협의 부족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이 법안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조약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추가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심호 대표는 이 법안이 책임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취지가 왜곡돼 오해를 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과 유가가 급등한 반면 주식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질랜드의 5월 물가지표와 2025년 1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7%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유제품 경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무역 갈등이 주요 비공식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으나 대부분 현 수준 유지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과 일본의 무역 지표 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3,430달러, 유가는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며 뉴질랜드 달러는 미화 60달러 20센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0.2센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5,794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립정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해밀턴, 타우랑가, 웰링턴의 중밀도 주거기준 MDRS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당이 2023년 총선 전 MDRS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됩니다. 당시 국민당은 지방정부가 30년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면 MDRS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MDRS를 철회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계획 체계 도입 전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존 계획 철회는 실익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새 도시는 대부분 지역에서 중밀도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만 예외적으로 자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애니버서리 위켄드 홍수 이후 중단된 미완성 주택 계획인 PC78 계획을 철회하고 시티레일 링크와 같은 교통중심지를 중심으로 고층 주택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운트 이든, 킹슬랜드, 모닝사이드 지역이 역사적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역에서 10분 이내의 보도거리에 모든 지역에 최소 6층 이상의 건물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도 MDRS 요소를 철회하는 대신 30년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자원관리법을 개편 중이며 각 지자체 계획을 폐지하고 광역계획 체계로 전환해 주택 및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택시장의 주요 소식은 오클랜드 카운실이 발표한 최신 주택평가액의 공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이전 평가액과 비교해 9% 정도 감소했으며 이론상으로는 경매에서 판매된 주택 중 카운실 평가액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주택의 비율이 증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레스다 시오다렌제시 모니터링한 최근 최신 경매에서 판매된 오클랜드 주택 69채 중 RV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주택은 35%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주의 33%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5%는 올해 오클랜드에서 기록된 두 번째로 높은 RV 판매 가격 비율로 3월 마지막 주에 37%를 기록한 것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오클랜드 중앙지역으로에서 나온 것으로 최신 경매에서 24채의 부동산이 판매되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RV와 동일하거나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경매 활동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최신 경매에서 284채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고 이는 전주에 280채와 유사했습니다. 판매율은 35%에서 39%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소매업체와 통신사 12곳의 대표들이 매장 내 안면 인식 기술 FRT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뉴월드와 팩앤세이브의 시범 운영을 신중히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리테일 엔젯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근로자와 고객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기술 사용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모범 사례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기업에는 브리스코스, 레벨스포트, 마이터텐, 파머스, 더 웨어하우스, 푸드스토프, 울버스, 원 엔젯, 스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이클 웹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승인으로 FRT의 일반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인식의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스토프 노스아일랜드의 추정에 따르면 FRT로 인해 연간 약 900명이 오인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오리 참조 패널은 이 기술이 슈퍼마켓 접근성을 제한하고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테일 엔젯은 FRT가 매장 전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 단 한 장의 사진만 촬영하며 관심 목록 외의 고객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호주와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인공지능 석사 과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책임지는 토마스 라콘 박사에 따르면 작년 3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올해 약 1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 학생 대부분은 이공계 전공자지만 일부는 다른 분야 전공자 또는 현재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경력 개발을 위해 AI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AI 관련 학위와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클랜드 대학교의 석사 과정은 기술학습뿐 아니라 윤리, 학술연구, 산업 내 AI 응용 등을 포함합니다. 라콘 박사는 AI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졸업생들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알고리즘 개발자, 특정 산업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AI 연구나 박사과정 진학 등 학문적 진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실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도구를 개발하는 해커톤에도 참여했으며 대학 측은 이 도구들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2024년 뉴질랜드 경제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었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5.5%까지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이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자 2024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현재는 3.25%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12월 분기 GDP가 0.7% 증가했고 2025년 3월 분기 GDP도 0.7% 내외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예상한 0.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7월 9일 예정된 기준금리 재조정에서 추가 인하가 보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조업 총 매출은 3월 분기에 2.4%, 도매 판매는 3.2% 증가했으며 건설 부문은 6분기 연속 감소를 멈췄고 소매 거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출도 유제품, 육류, 과일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강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속도의 경제 현상을 언급하며 수출 다변화 여부와 금리 민간 산업의 회복이 향후 경제 흐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영향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15일 현지 시간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며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인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공격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들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지만 이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받은 모습이 위성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국 BBC는 15일 현지 시간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 와 움브라 스페이스 등에서 확보한 위성 사진을 통해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해를 본 이란의 핵시설 등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막사의 위성 사진에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의 핵심적인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핵시설 피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 ISIS의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펠 그로치 사무총장도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이 우라늄 235를 60%까지 농축하던 시범 연료 농축 시설의 지상 부분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의 싱크탱크인 로얄 유나이트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롱크는 BBC에서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폭발 패턴은 관통형 폭탄 사용과 일치한다며 아마도 GBU-31V3 또는 더 특수한 관통형 GBU-28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야탈로라 알리 하미네이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 계획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난 1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측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측이 이란 하메네이를 제거할 계획을 가졌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제거 계획을 실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인들이 미국인을 살해했나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이란의 정치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하미네이 암살 계획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대화들에 대한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일하는 노인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은 쉬었음 등을 구직시장 이탈 비중이 커지면서 노령층이 점차 노동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집계됐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이라는 뜻입니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로 가장 높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보다 높은 곳은 10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뚜렷했던 이런 흐름은 최근 대구, 광주 등 대도시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등등 구직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탓입니다. 이런 모습은 노령층이 주류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최근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내수부진 속에 한국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게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 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값은 0.49%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은 대출 부실지표 악화의 배경으로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긴장 속에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스터프, 인터레스다 시오다렌즈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9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후 대체로 맑겠으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수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P1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다마키 마카우라우에서 마타르키 페스티벌 2025가 냅니다. 마오리 새해를 맞아 다마키 마카우라우에서 펼쳐지는 마타르키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6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오클랜드 지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오클랜드 시의회와 나가티 타마호크 부족이 2위가 함께 주최하며 마오리 문화 환대를 기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오클랜드 타운홀에서의 리아홀 공연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마오리 아티스트 리아홀과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누 아우테의 키트 데이도 있습니다. 6월 25일 오클랜드의 타카파라 와우에서 전통적인 마오리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타르키 온더 무브 안내입니다. 7월 1일, 8일, 15일 스타돈과 협력하여 마타르키 별자리를 가상으로 여행하며 현대 마오리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 타오마타 카파하카안내입니다. 6월 25일, 26일과 7월 2일, 3일, 9일, 10일, 16일에 오프랜드 전역의 쇼핑몰에서 카파하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데코라코라 7월 16일 마타리카 페스티벌의 주요 음악 행사로 마오리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음악 공연과 음식 부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제 독서 모임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비슷한 생활을 가진 독자들과 최근 읽은 한국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추천 도서를 찾아보는 성인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204 히네 오마와 스트리트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